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받도록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인생을 취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기로 원하나이다. 그저 머리로 아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 오늘 말씀이 전해주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따르기를 또한 원하나이다. 그러니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감화시켜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보에 늘 성경 본문 하나를 따서 하는데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가 제목인데요. 이 제목도 설교 말미에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드릴 것인데 부제를 붙인다면 예수님을 올바로 합시다. 예수님을 제대로 합시다. 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비유하자면 연을 날라보신 적이 있죠? 그 넓은 들판에서 실패의 실을 이제 풀면서 연을 이제 날리는데요. 실패와 실, 선, 예, 이게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붙들려서 날아다니는 연이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실패의 실에 묶여서 연이 바람에 날려야 끝까지 잘 날죠. 예, 그런데 만약에 끊어져서 실패로부터 떨어지면 그 연은 잠깐 나는 것 같은데 금세 어디로 가서 곤두박질 쳐서 망가지게 됩니다. 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말씀으로도 나와야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또 하나의 우리가 아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있는 마을인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는 이 두 마을 다 감람산 기슭에 있어요. 가깝습니다. 서로 한 1km,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감람산, 감람나무는 올리브잖아요. 올리브 나무가 많았겠죠.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깝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는 한 뭐 1.5km 정도 떨어져 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따지더라도 한 뭐 2km, 3km 이 정도 거리입니다. 벳바게가 예루살렘에서 더 가깝고 베다니는 좀 더 떨어져 있습니다. 한번 이스라엘 갔다 오면 아주 눈에 선할 텐데요. 그렇죠? 한번 꿈을 꿔보십시오. 청년들 특히 한번 몇 년 동안 좀 돈도 모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특히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설명 없이 그 지역 혹은 배경을 선하게 알기 위해서 내가 한번 다녀오리라 꿈을 품으시고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갔다 왔습니다. 눈에 선합니다. 여기를 이제 교회가 있는 이 마을을 벳바게라고 한다면 안국습지 쪽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쭉 내려가면 이제 막바지에 안국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네. 뭐 대충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 지점이 됩니다. 골짜기예요. 거기서부터 쭉 다시 우리 지형은 그냥 평지입니다만 거기서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나오는 이제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아마 자이로마트 지나서 좀 더 가면 이제 베다니가 있습니다. 예, 이 정도면 뭐 대충 아시겠죠? 그렇죠? 혹시 영상 보시는 중에 이 동네를 모르시는 분 죄송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제자 둘에게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아마도 대략 보면 베다니 정도에 이르신 것 같고 다시 벳바게로 제자들을 보내신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명이 안 나와서 예수님은 이 둘에게 그곳에 가서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을 테니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명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제자들에게 왜 이러느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묻겠죠. 그죠? 이상한 낯선 사람들이 와서 거기 그 지역에 있는 나귀를 가져가면 좋은 마음으로 묻지 않겠죠. 그죠?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묻겠죠. 도대체 무슨 짓이냐? 이렇게 묻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신다라고 대답하기만 하면 누가 그것을 묻더라도 즉시 보낼 것이라고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실제로 새끼 나귀가 어느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제자들은 그것을 풀었습니다. 그러자 또 예수님 말씀대로 근처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제자들에게 왜 나귀를 풀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따져 물었겠죠.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했고 그들은 순순히 나귀와 제자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신기하죠? 사실 오늘 본문은 그냥 보면 앞에 예수님의 어떤 다른 기적들 병고침의 기적이라든가 어떤 자연을 움직이는 그런 기적들에 비하면 좀 사소해 보이는 사건 같지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황대로 되었죠. 가보니까 정말 나귀가 있고 사람들이 묻고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다 이미 제자들을 먼저 두 제자 말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다 이미 이제 조정이 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 주님이 쓴다고 하라 주가 쓴다고 하라 해서 이 주가 예수님이 아니라 뭐 다른 어떤 사람 말하는 것이다 뭐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는데요. 그런 건 너무 억측이고 오늘 본문의 맥락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날 상황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 어떤 상황만 아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잖아요. 먼저 마을 사람들, 제자들이 딱 가서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려고 하니까 뭐 주인과 연관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무슨 짓이냐라고 따져 물었고 제자들이 주님께서 일러준 대로 하자 또 순순히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데도, 더 놀랍죠? 별 상관이 없는데도 그 말에 권위가 있어서 내어준 것인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 거를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어느 경우든지 간에 예수님은 무엇도 지금 파악하고 계시고 또 주장하고 계시냐면, 움직이고 계시냐면, 사람의 마음도 지금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들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뭐 예수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간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되게 사실은 마음이 약해요. 마음이 약하고 소심합니다. 아닌 것 같죠? 저를 잘 아는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친구들은 잘 알거든요. 제가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낯선 사람한테 말 거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고요. 그리고 낯선 사람들한테 뭔가 부탁하는 거는 정말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여행 가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저는 안 합니다.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요구도 안 하고, 그래서 뭐 차도 놓치고 뭐 집도 이제 숙소도 잘못 찾아가기도 하고, 그걸 한번 물어보고 아니면 한번 따져서 이게 맞느냐 아니면 이렇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면 금방 해결되는 건데 잘 못해요. 왜 이렇게 쑥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거절당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어제 커밍아웃하는 시간 건데요. 그래서 제가 뭘 못할까요? 그러면 옛날부터 전도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했을 때 거절하는 것에 굉장히 부담이 있었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 다음에 부끄럽고 그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내셨을 때 딱 가서 풀려고 하는데 뭐 한 짓이요? 라고 하면은 깜짝 놀라서 아니요 하고 다시 예수님께 쪼르르 가서 예수님 사람들이 따져 묻던데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쭉 순종을 했단 말이죠. 이게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시나리오 그대로 딱 이루어지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적을 많이 말하는데, 특히 기적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자연 환경이 특별해지는 그런 기적, 갑자기 뭐 천둥목에 치거나 뭐 비가 내리거나 이런 기적, 혹은 병이 낫는 이런 그런 기적, 이것을 보면서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보면 더 대단해 보여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 뜻대로 다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가까운 사람이야, 뭐 제자들이야, 좀 잘 파악하고 강하게 명령하면 어느 정도 되겠죠. 근데 정말 낯선 사람, 거리가 먼 사람, 또 전혀 벌어지지 않는 그 상황을 다 통제하고 뜻대로 이루시는 이 모습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실 신성이 드러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면모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양한 방법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죠.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1장 3절 이하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또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실 수 있는, 만물을 통치하실 수 있는, 다스리실 수 있는,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부분도 성경에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사건으로 보여주는 본문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서 읽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로 작정된 자들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까? 왜 그 사실이 중요할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7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앞에 질문이 예상되시죠? 중보자는 왜 사람이셔야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셔야 되죠. 그런데 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이렇게 답하게 합니다. 그는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은 중보자의 일이에요. 구원의 중보자란 말이죠. 모든 인생들의 죄를 홀로 감당하셔야 되는 그 죄책을 받으셔야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 죄책이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겠죠. 그 죄책을 누가 견디겠습니까? 사람의 죄도요. 사람들끼리 생각했을 때 그것을 판단을 내려서 정죄하면 쉽게 뭐 징역 몇 년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을 뭐 죽이거나 하는 건 죄를 지으면 뭐 징역 20년, 30년 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마음으로 미움을 품으면 살인한 것 같아요. 우린 다 살인자입니다.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살인자입니다. 그것도 수없이 많이 살인을 저지른 중죄인입니다. 그런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것을 감당하려면 정말 특별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이 아니면 그것을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의와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실 만한 의, 또 그분이 인정하시는 살아있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역사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덤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음의 연속일 뿐입니다. 거기에 생명을 부여하고 온통 불의로 가득한 세계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의의를 제공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 의, 온전한 의, 참된 생명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올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설교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위로를 모르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불쌍한 일입니다. 참 비참한 일입니다. 아니면 무지한 일입니다. 자기를 지금 자기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인생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을 믿는 것인데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제가 다 대명사를 썼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실제로 이렇게 하셨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 실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이 땅에 인생의 몸으로 오셔서 무엇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결말로 나아가신 것은 바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그런 결말로부터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렇게 알고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나의 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왜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라 부릅니까? 그리스도가 뜻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직분자죠. 성경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셨던 직분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왕,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선지자,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간,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바로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을 잠깐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이렇게 답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진정한 제장으로서 그 구원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리고 그 구원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내 인생 모두를, 아니 온 역사 전체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역할도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역할입니다. 그 누가 진정한 왕, 진정한 선지자,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증거가 구약성경입니다. 그 순전한 다윗도, 모세도, 엘리사도, 엘리야도, 사무엘도 다 흠이 있었고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에 잠깐 어느 정도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온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능력은 도무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신 성자께만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특히 왕으로서의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러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가십니다. 내려가시는 게 되겠죠. 쭉 내려가 골짜기 내려가셨다가 아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그 등에 걸쳤습니다. 안장이 없었겠죠. 새끼 나귀니까 얼마나 작고 볼품없었겠어요. 그죠? 아주 건장하고 멋진 말. 그래서 사람들이 딱 서도 큰 말은 사람들 키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지금 모양새가 아니고요. 사람들 다 내려봐야 돼요. 그리고 새끼 나귀가 얼마나 귀엽게 크겠어요. 그렇죠? 뒤뚱뒤뚱뒤뚱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건장한 사람이 탔으니 사실 그 모양새는 좀 왕답다 하기에는 좀 그랬을지 모릅니다. 어찌되었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옷으로 안장을 만들어 주었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좋은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죠? 오늘날도 볼 수 있는 레드카펫이죠. 그죠? 오래전부터 이런 전통은 있었습니다. 모든 문화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열왕기하 9장에 보면 그 예후가 엘리사를 통해서 악한 아합 왕가를 무너뜨릴 그런 왕으로 지명되거든요. 그 이제 그 사람들에게 알려져요. 사람들이 예후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후가 그 사실을 알리죠. 그러자 아마도 악한 그 왕가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던 백성들이 쭉 나와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자기들 옷을 걷어서 예후가 가는 그 길마다 쭉 깔아서 레드카펫, 오늘날 말하면 카펫을 깔아주거든요. 예후가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장면이 열왕기하 9장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고대의 모든 문화권에서 왕이나 통치자, 아주 지체 높은 그런 사람들이 갈 때마다 이제 길을 열어주고 닦아주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분명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는 흥미롭게 별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가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목받을 만한 사건을 그렇게 많이 배치하지 않습니다. 앞에 물론 바드베어 눈을 뜨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좀 왕에 대해서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축하연 아니면 왕의 행차를 바라보고자 하는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이 정도의 모습을 갖출 정도의 어떤 그런 일, 사건 그것을 마가는 일부러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낮은 모습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뭐 마태나 요한이나 누가는 앞에서 더 큰 일, 사람들이 정말 주목할 만한 많은 일들을 앞에서 기록해 놓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좀 뜻밖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서 하는 모습은 굉장히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 보여지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이 예수님의 행차를 보고 환영하며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바디메오 연기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공든 성경을 또 나와서 해볼까 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호산나 나오는 부분부터 함께 읽어보죠.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찬송은 지금 분명 어떤 그런 메시아 왕이겠죠? 그런 왕의 오심을 축복하고 기뻐하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특히 마태 같은 경우에는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그대로 스가랴서에서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내 왕이,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할 때 이미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망해버렸고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회복을 이룰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었어요. 이 회복을 이끌 왕. 특히 스가랴 9장의 그 흐름을 보면 앞에서 그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또 예언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블레셋 같은. 그래서 쭉 이방 나라의 심판을 예고한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룰 메시아, 왕이 올 것이다. 그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인데 전쟁을 없이 한다는 것이죠. 활도 끊고 말도 없게 하겠고 이방의 화평을 이루는 그런 왕으로 올 것인데 그가 나귀 새끼, 새끼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거든요. 보세요. 지금 새끼 나귀를 타고 어떤 인물이 오는 거예요. 이 인물은 소문이 나 있는 인물이에요. 병자들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에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씀을 가르치는 정말 인기 스타예요. 잘 알려진 분이에요. 그리고 많은 그 부류는 그분의 능력을 특별히 경험한 부류, 오병이어 같은 그런 능력을 경험한 부류든 야, 이분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압제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로마의 학대로부터 신음하고 있는, 외세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예언처럼 새롭게 강하게 만들어서 주변 나라를 다 평정하고 화평케 하고 다윗의 때처럼 강건한 이스라엘로 만들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 같다. 저분이 앞서지면 모든 적들을 이길 것 같고 저분이 앞서지면 싸우다 다친 사람들 다 낫게 하실 것 같고 저분만 있으면 골리앗도 필요 없고 저분만 있으면 바다가 갈라지고 물이 갈라지고 태풍이 먹고 저분만 있으면 저분이 앞장서 주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강한 나라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진 부류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는 차에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물론 지금 형편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언어 문제라든가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점점 뭐 이스라엘 중에서도 약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외우다시피 한 사람들이에요. 즉시 스가랴 말씀이 떨어질 것입니다. 아, 저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인가 보다. 그 왕인가 보다. 우르르 몰려나왔던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은 분명 예수님의 왕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행하신 일은 자신의 신성을 보여주신 일이기도 했지만 다분히 의도적인 일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이 예언을 성취하심을 말미암아 당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고하셨던 그 메시아임을 알리기 위해서 앞에서 나귀도 부르고 그 나귀를 타시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말씀의 사람이십니다. 말씀이 예언하고 말씀이 비춰졌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거꾸로 역으로 나아가서 이처럼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시편을 읽으면서 아가서를 읽으면서 욥기를 읽으면서 선지서를 읽으면서 율법서를 읽으면서 또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아, 이 본문에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이신 유일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려가고 있는가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물론 뭐 신학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예수님을 딱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성경 전체에 들어있죠. 그러나 가장 핵심적으로는 모든 성경이 그 삼위 하나님의 활동으로서 성부께서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이신 성령께서 증언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들이 바로 성경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딩 지저스 책을 읽어보면 항상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으로 끝나잖아요. 그거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사실들만을 알아가는 것 물론 처음에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기초예요. 오늘 성경 기재했잖아요. 그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오래 준비했거든요. 우리 교육자들이. 그래서 목사님과 논의하면서 목사님 아 너무 쉬울 것 같은데 많이 마실 것 같은데 진짜 그대로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잘 마시셨거든요. 네.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는 그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치고 있는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방향성이 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제 설교의 결론 부분 나아가는데요. 제가 처음 이제 중반쯤에 좀 이렇게 힌트를 드렸던 것처럼 마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각시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 네, 그거는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결론은 좀 뜻밖입니다. 이렇게 대대한 환영을 받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받들고 꿈과 논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결론은 뭐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는 일이었어요. 그 열두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다니로 다시 가던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뭐 특별한 일이 없죠. 당장이라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다 뒤집어져서 무슨 민중 봉기라도 일어날 것 같고 다 우르르 일어나서 어디론가 다 뭉쳐 떠날 것 같은 뭔가 맞서 싸울 것 같은 그런 기세였는데 사람들은 열렬히 환영하다가 다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 않고 예수님 혼자 성전을 이렇게 둘러보시는 그 모습을 마가는 보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한 부분들을 많이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또 환호성을 지르는 그 모습까지를 마지막에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홀로 어떻게 보면 좀 혼자 성전을 둘러보시는 모습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신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아마 그 일과 연관 있는 그런 둘러보심으로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참 쓸쓸해 보이십니다. 왜 그럴까? 마가는 왜 이런 모습에 주목하고 있을까? 스가랴 선지자도 사실은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언하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사실 복음서 기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한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왕의 행차거든요. 그럼 왕의 행차면요. 권장한 말을 타고 그리고 뒤에 군사들을 이끌고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위세를 자랑하면서 나아가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일부의 제자들을 끌고 사실은 보기에는 그렇게 모양새가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어쩌면 볼품없는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한 면이라 할 수 있어요. 세상 왕과는 완전히 다르죠. 아마 연도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환영할 때에 그들이 기대했던 왕은 세상 왕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예언이 나와 있으니까 그 예언에 일치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 왕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뭐 그 다음에 이어지지 않는 예수님께서 그 성전 둘러보시는 그 모습에 흥미를 잃고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길로 갔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사실 그 점은 스가랴 예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또 다른 그런 인용이 되고 있는 시편 말씀에서 잘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오늘 이들의 찬송의 내용은 사실은 시편에 담겨 있거든요. 시편 118편인데요. 이것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다 살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해당되는 본문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을 함께 받들어 읽죠.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호산나가 구원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소거든요. 그것에서 이제 음역인데요. 그래서 25절과 26절의 내용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외쳤던 그 내용과 내용상으로는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 시편 118편은 시편 기자가 노래할 때 오늘 읽은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오시리, 메시아죠. 메시아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메시아의 정체가 하나님께서 성령 통해 알려주신 것이죠. 이 노래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요. 22절 보실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메시아가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할 것, 오히려 이스라엘의 환영은커녕 버린 돌과 같이 오히려 냉대를 받을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8편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아,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노래인데요. 그런데 이 노래를 쭉 읽어보면 이 노래를 부르는 자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대적으로 인한 고난, 어려운 가운데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징계와 섭리로 받아들이면서 고난 가운데 그것을 분노로 삼거나 혹은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경계케 하시는 나를 징계하시는 나를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하시는 그런 역사로 바라보는 이가 노래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메시에 대한 그런 고대하는 내용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짓밟고 세상을 그런 방식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었고 오히려 지금 자신들을 학대하고 자신을 학대하고 있고 지금 핍박하고 있는 그런 악인들의 문제를 해결할 이, 그러니까 그들을 제어할 이로서 지금 시편 기자는 기대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들 안에서 건축자가 버린 돌 같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라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아이러니죠. 이 노래는 내용을 정말 아는 자라고 한다면 이 메시아를 기대하는 자라고 한다면 세상 왕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의인으로서 이 노래를 부른 자 의인으로서 지금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의를 하나님의 의의를 사랑하는 자로서 그 의의를 이루고자 하는 자로서 그것 때문에 세상 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자로서 그 의의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자예요. 그것을 이룰 어떤 일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는 장차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근데 오셨을 때 그 악을 심판하시고 뭐 이렇게 피를 흘리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것을 위해서 발에 차 있는 돌처럼 고통을 겪을 그런 존재로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성경은 이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실들을 다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너무 분명하죠.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그 제사 가운데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제물의 피입니다. 희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퀴즈도 했잖아요.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곳이 번제단이죠. 번제단은 피를 흘리는 곳입니다. 그 제사장이 온통 피를 뒤집어 쓰고 그 희생을 항상 보여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희생을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존재들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런 메시아에 대한 시와 같은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왕은 이미 모든 성경 가운데 정말 특별한 존재임을 우리가 굳이 이사야 53장 같은 너무나 분명한 부분을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메시아는 세상의 방식으로 뭔가를 짓밟고 깨부시고 정복한 그런 방식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드러운 이로 오셔서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로써 자신의 희생으로써 자신의 죽음으로써 그 일을 해결할 이로써 오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는 이미 여러 방식으로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성경의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고 여전히 자신의 방식으로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닐까 하고 기웃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부자 청년처럼 자신의 의도에 맞지 않는 것 같았기에 예수님을 떠났던 것이죠. 예수님은 홀로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대대적인 환영이 있는 이 자리입니까? 물론 여기도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분은 진정한 메시아이시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대한 환영의 자리가 끝난 다음에 뿔뿔이 흩어진 그럴 자리, 거기만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성전을 둘러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뒤안길을 같이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당연한 형벌을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희생할 일, 죽으실 일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게 할 수밖에 없고 성경의 비유도 나오잖아요. 정말 정말 큰 빚을 탕감해 주신 이로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자리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이 좀 짧아서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에 대한 이런 사실을 알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잘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감사는 이례적이지 않잖아요. 뭐 설교 들을 때 잠깐 있거나 아니면은 뭐 주일에 잠깐 성도들이 얘기할 때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매일같이 내 마음에 자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수억, 수십억, 수천억의 빚을 졌을 때 그것을 누군가 대신 탕감해 주었다고 한다면 정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정말 악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악인이어서 배은망덕해서 입시 딱 짓고 모르겠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고 사람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평생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잠시라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연락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찾아가고 또 그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분들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의 정서적이고 실제적인 지점이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죄사함에 감격이 있는가, 감사함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가. 여기에 내가 정말 동의하고 있는가. 여기에 내가 정말 감정이 있는가. 여기에 내 모든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가. 이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나의 성경대로의 구주이신가?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바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자리하고 있다가 그것이 충족되어지면 계속 교회에 있지만 그것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실제로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어서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가? 시작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친구 따라 교회 왔고 교회 오니 친구들이 있어서 좋았고 세상에 없는 문화들이 있어서 옛날에는 제가 학생 때는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보다 더 나았거든요. 교회의 음악, 교회 하는 활동들이 세상보다 훨씬 좋을 때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세상 문화가 훨씬 좋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호선나라고 불렀지만 이내 떠나버린 사람들과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모태신앙으로, 어떤 이들은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어떤 이들은 고통 가운데 기도함으로, 어떤 이들은 어떤 요구를 가지고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러니까 꼴대는 같아야 됩니다. 내 죄로 인하여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분을 아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로 나아가지 못하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의 어떤 그런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연약한 상태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비유로 알고 있잖아요. 좋은 밭에 떨어지면 결실을 맺지만 돌밭이라든가 가시덤불이라든가 이런 것에 떨어지면 이내 그 씨가 사라지고 맙니다. 썩고 맙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바라는 어떤 세상의 요구들, 세상의 영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것 같은 이스라엘의 외적인 승리, 나의 외적인 승리,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씨를 받으면, 말씀의 씨를 받으면 결코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됩니다. 이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갈 때 이분의 이 외로운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많은 경우 외롭습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잠깐 빼놓고 전 지역에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늘 소수였고 외로웠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국교회가 점차 외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별로 큰일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오히려 이때가 내가 진정 나의 신앙을 드러낼 때라 여기고 오히려 그 교회가 외적으로 줄어들 때 본질을 찾아간다고 한다면 더 의미 있는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시면요, 예수님과 같은 삶의 궤적을 따라가시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외로워질 수 있어요. 교회로부터도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니라 형식적인 외적인 교회가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배척하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하고 여러분을 따돌릴 수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에 속해 있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따라갈 때 우리의 자리는 그 마지막이 정말 찬란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는 볼품없는, 예수님처럼 볼품없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으나 여러분이 성경대로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여러분의 왕으로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왕으로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구원케 하시는 구원의 제자장으로서 이 모든 사실을 성경대로 성경을 따라 알리시는 구원의 선지자로서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신다고 한다면 그 자리는 반드시 영광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보이셨던 이 길을 함께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왕이심을,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아임을 선포하시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으나 많은 사람들의 환영 가운데서도 결국 예수님이 홀로 남는 그 마지막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어렴풋이 메시아로 보았으나 이미 그 마음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다른 상이 있었고 다른 바람이 있었고 그것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쉽게 버려버리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런 자리에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오니 더욱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 외에 다른 예수님을 찾지 않게 해주시고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참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그분이 하신 그 일로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또한 그 예수님의 길을 떠났을 때 정말 힘들어하고 슬퍼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진실한 신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홀로 성전을 돌아보신 것 같이 비록 우리도 세상 가운데 외면받고 홀로 있었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말씀의 예수님이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 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결코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외로워하지 않고 마치 엘리야에게 감추어진 7천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그 상황으로 우리의 삶을 여기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들을 능히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나 자신과 어디에서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굳건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라 하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이 행위도 그런 믿음의 행위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떤 결과를 바라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던 것 같이 나의 것을 사랑으로 또 겸손으로 또 나를 희생하여서 더 큰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어놓는 것, 그것이 진정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길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 외에 넉넉하게 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낌없이 나눠주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오늘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어서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얻고 하나님을 감사할 존재로 여기는 그런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물질을 쓰는 곳곳에 쓰는 자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